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여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희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대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3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복음에 드러난 우리의 죄악상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신 은혜 알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2장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엘리와 두 아들들의 죄악 그리고 타락한 예배의 삶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았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올바로 예배하는 가정으로 천국 제사장 된 가정으로 서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 이 사무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와 두 아들들, 제사장 가정,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 가정, 믿는 성도의 가정, 천국 제사장들의 가정의 죄악을 어떻게 알려주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 22절에서 23절, 29절, 그리고 3장 1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를 살찌게 하느냐. 마지막 3장 13절에서는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 아들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 제사장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였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았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현실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거룩히 구별하여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들이 예배를 무시하였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예배의 대상이었다. 자신들을 살찌우기 위해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예배 우상 숭배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제사장의 삶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 정욕을 따라 자기 배를 채우려고 섬김을 오히려 받기 위해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용하기까지 하였다. 그 특징으로 나오는 가정의 삶.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온갖 죄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이를 말씀 안에서 다루어주지 않았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아들들아, 소문이 좋지 못하다. 사람들의 눈은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눈앞에서는 그저 도덕적으로 다뤄줬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예배의 삶, 말씀 따라가는 삶 전혀 다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엘리와 두 아들들, 제사장 가정의 죄악이 다 우리의 죄악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은 다른 구약에서는 엄청난 특권과 영광을 받은 자들이었죠. 하나님 집에서 더욱 가까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받은 자들이었는데 이 특권과 영광을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다는 겁니다. 예배의 모습만 있었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습만 가지고 있어요. 성전 문지방, 성소 안은 들락날락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나누는 관계와 교제는 없었다는 거죠. 이러한 엘리의 집의 죄악과 예배의 타락이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전체 이스라엘 교회의 죄악과 예배의 타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엘리의 집과 온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사무엘상 4장으로 가면 결국 엘리와 두 아들들이 죽고 제사장직에서 끊쳐질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십니다. 더 이상 교회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 언약 저주의 심판입니다. 너무나 소망 없는 죄인들의 현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전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그 당시만 아니라 전체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반영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은 이랬으니까 우리는 잘 살자는 것이 아니죠. 죄인들의 역사는 계속해서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의 집뿐만이 아니라 율법에서 난 모든 구약의 제사장직도 결국은 다 타락하여 끊어지게 돼요. 이스라엘 왕국도 결국은 망하고 결국은 성전까지도 무너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도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고 아수르에 의해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죽거나 포로로까지 끌려가게 되죠. 가나안 땅의 기업까지 잃어버려요. 이것이 구약에서 예배의 타락이 가져다 준 이스라엘 역사의 결말입니다. 죄인의 결말은 이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을 보아도 마지막 날에 거짓 교회와 거짓 성도들의 현실도 이와 같을 것이라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을 가도 주여 주여 하며 주님께로 나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많은 교회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나온다고 하셨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즉, 그들은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올바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교회도 있었고 예배의 모습은 있었지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생활, 우상숭배의 삶만 살다가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마지막 날에 거짓 교회와 거짓 성도들의 현실도 이와 같이 드러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본문의 엘리와 두 아들들과 같은 모습으로 거짓 예배만 드리다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아니, 지금도 그러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상을 이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통해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누구에게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리하여 이렇게 소망 없는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결국은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계속해서 돌이키며 살아가라. 오늘 본문 먼저 27절에서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Chapter 2, verse 27 through 29.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도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를 살찌게 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볼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전에 출애굽 때의 그 사건을 다시 돌이켜서 알려주시는 구절이 있죠.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따로 한 지파를 구별하여 세워, 그렇죠?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에서도 한 집을 세워 더욱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에봇을 입고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집이죠? 예, 바로 아론의 집이에요. 이 아론의 집이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따로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시는데 그때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민수기 3장 2절에서 4절. 오늘 본문을 이렇게 손으로 놔두시고요. 또 돌아올 거니까 민수기 3장 2절에서 4절로 한번 가보세요. Numbers chapter 3 verse 2 through 4. 우리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론의 집을 보면 그때도 오늘 본문의 사건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민수기 3장 2절에서 4절에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자, 아론의 집에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냐면 네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네 명의 아들들이 다 제사장들로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게 하셨는데 그 아들 중에 첫째와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 누구와 닮아 있느냐? 오늘 본문에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와 닮아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도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자기 임의대로 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까지 끊어지게 돼요. 나답과 아비후의 집이 제사장직에서 완전히 끊쳐지는 겁니다. 구원 역사가 반복되지 않나요? 아론의 집이 처음부터 이랬습니다. 처음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집을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울 때부터 이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들들인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데 오늘 본문에 엘리와 두 아들들은 누구의 후손이었느냐? 이다말의 후손들이었어요. 우리가 족보를 보면. 그런데 이다말의 후손인 엘리의 아들들도 그렇죠. 나답과 아비우와 똑같은 죄를 짓고 하나님 예배를 멸시하여 같은 심판을 받고 결국 엘리의 집도 제사장직에서 끊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아론의 집과 엘리의 집을 연결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엘리의 집에 심판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있음을 우리가 그 연결되는 구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 Samuel chapter 2 verse 30 through 34.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희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31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팔과 내 조상의 팔을 끊어, 그죠? 내 팔과 내 조상의 팔을 끊어 망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팔이라는 것은 권세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팔, 뭐 권세, 권능.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주신 아론의 집에 주신 팔, 엘리의 집에 주신 팔이라는 것은 제사장 직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하게 하신 그 권세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에게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엘리의 팔을 끊겠다. 즉 엘리의 집이 제사장 집에서 끊쳐질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알겠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두 아들들이 죄를 범하고 아버지의 죄까지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은 죄까지 물어 엘리의 집을 끊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조상의 팔을 끊겠다. 그것까지 얘기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조상의 팔을 끊으시겠다. 그 조상. 방금 읽은 앞구절을 보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민수기 3장에서도 보았듯이 끝까지 올라가 보면 이다말이 나오고 그 위에 아론이 나옵니다. 즉 엘리의 집뿐만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아론의 집까지도 전체 아론의 집이 제사장직에서 다 완전히 끊쳐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을 표징으로 하여 알려주신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전체 아론의 집의 팔을 끊어 구약에서 율법을 따라 난 옛 제사장직은 다 폐하여질 것이다. 구약의 율법에서 난 제사장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엘리의 집이 망하는 것으로 표징으로 알려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4절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르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무슨 표징이에요? 결국 전체 아론의 반차를 따라 난 제사장직이 다 끊쳐지고 망하게 될 구약 역사의 끝을 표징으로 보여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에서 18절 1 Samuel chapter 4 verse 17 through 18.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렇게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엘리도 죽고 그 집에 자식까지 다 끊쳐집니다. 엘리의 집이 망하는 것이 표징이 되어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이 다 끊쳐지고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죄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이 끊쳐진다고 해도 죄인들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제사장으로 세워질 만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해도 하나님 왕국의 제사장직이 완전히 끊쳐지고 망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실 참 충실한 제사장이 있을 것이라. 그리고 그 안에서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 왕국과 그 참 충실한 제사장 안에서 세워질 새로운 제사장들이 있을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두 가지 현실을 같이 보여주세요. 우리 죄인들 가운데는 충실하고 온전한 제사장이 없음을 이 구약의 제사장들과 엘리의 집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편에서 오직 은혜로 그 백성들을 위해 온전하고 충실한 제사장을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35절에 그 약속을 같이 주세요. Chapter 2, verse 35.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가 친히 내가 나를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 곧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닮아 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가 이 구절도 앞서 엘리의 집에 선포하신 심판처럼 장차 올 현실을 가리키는 표징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엘리의 집이 망하는 것이 표징이 되어 전체 구약에 아론의 집, 율법으로 난 제사장의 집이 끊쳐지는 표징이 되었듯 우리가 이 사무엘상 2장 35절을 따라 사무엘이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주는 것도 하나의 표징으로 장차 영원한 참 제사장이 오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질 거라는 표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은 단지 엘리의 집에서 사무엘로 바뀌게 되는 제사장직에 관한 약속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전체 아론의 집이 망하고 예수님의 집으로 바뀌는 새로운 제사장직에 대한 약속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천국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여러분과 저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표징으로 먼저 사무엘이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무엘은 완전한 제사장이었나요? 아니에요. 사무엘도 죽고요. 또 그 아들들이 죄를 범합니다. 제사장직이 또 바뀌어요. 사무엘 이후에.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히브리서 7장에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잘 들어보세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레위 지파나 아론의 집에서 율법을 따라 난 제사장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영원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또한 그 안에서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천국 제사장들이 되어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제는 엘리의 집도 아니고 아론의 집도 아니고 아니 사무엘의 집도 아니라 예수님의 집에서 다시는 바뀌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직이 시작되는 겁니다.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집이시오. 교회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천국 제사장들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 반석 누구예요? 신앙 고백하는 성도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소망은 그저 그 당시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되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천국에서 성취되는 소망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소망을 가르치고 증거하며 여전히 율법에서 난 약점을 가진 제사장 아래에서 살아가야 했지만 이제 우리는 이 소망을 우리의 현실로 소유한 자들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참 제사장이 이제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만을 통해 이 예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니 천국 지성소까지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 집에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형제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복된 구원의 현실이라는 거죠. 구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입었고 예? 다 맞죠? 무엇을 위해서 이 구원을 받았냐는 거죠.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그것도 아들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 구원하신 겁니다. 이 복된 부르심을 잃어버리면 내가 천국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배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기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하고 충실한 제사장으로 오시어 자신의 피로써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르러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은 아들 제사장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구원의 가장 큰 영광과 축복과 특권이 이겁니다. 결국 이 현실을 이루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바쳐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로까지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습,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 아래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지 참 현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우리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Revelation chapter 7 verse 15 through 17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너무나 복된 현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말씀하실 때 그들 중에 누가 속해 있나요? 바로 여러분이 제가 속해 있는 겁니다. 천국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 가운데 그들에게 장막을 치시고 장막을 치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마치 자기 신부처럼 품에 안으시고 기쁘게 교제를 나눠주시는 그 예수님의 신부 가운데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속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받으며 그 품 안에서 우리는 그분들께 우리의 사랑과 기쁨과 열망을 드리며 교제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현실을 지금 이 예배를 통해 미리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이 주일 예배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그분의 품 안에 안겨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만 바라보시고 그 완전한 사랑과 기쁨의 얼굴빛으로 교제를 나눠주시는 자리.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고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우리도 사랑의 얼굴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 예배하며 교제 나누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우리의 영원한 현실이 이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겠습니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 섬기는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기쁘게 하나님 섬기고 또 성도들 섬기며 교제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교제를 믿음으로 나누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천국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소망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주님의 피로 이루어주신 이 예배의 현실에 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 복된 부르심을 다른 무엇에 잃어버리고 나 빼앗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아직도 엘리의 두 아들들과 같은 죄악과 타락한 예배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만 섬기려 하는 데에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는 죄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도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가장 복된 영광과 축복과 특권을 다 다른 곳에 빼앗기며 살아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도 썩고 냄새나는 것만 붙들고 놓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 돌아보면 참 안심합니다. 아니 때로는 너무 절망적이에요. 잠시 돌이키는 것 같은데 또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더딘지.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로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닮은 아들 제사장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고 빚어가시고 닮아가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에게서 사무엘로 바뀐 것처럼 구약의 제사장에서 예수님께로 제사장을 옮기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옛사람에서 더욱 예수님 닮은 새 사람으로 옮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자신만 섬기고 온통 세상만 바라고 구하던 삶을 예수님과 하나님 섬기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으로 옮겨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도 예배와 성도 섬기는 예수님의 삶으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돼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우리의 열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이루어주신 복음의 복된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어떤 삶을 만나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슬프든지 기쁘든지 천국에 우리 소망을 두고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 집에 속한 아들들로 늘 예배와 하나님과 성도 섬기는 삶으로 돌이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과 영광과 특권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 예배에서 아직도 온전치 못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결코 천국 제사장 된 삶에서 끊쳐지거나 망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시고 죽기까지 완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 부족한 예배, 나와서도 딴 생각하고 있는 이 예배조차도 예수님의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보존되어 천국에서 영원토록 충실한 아들 제사장으로 살아갈 겁니다. 이 천국의 삶이 이미 시작됐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들 섬기라고 천국을 증거하는 이 교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소유한 이 복된 현실 더욱 기뻐하시고 더욱 회개하고 돌이키십니다. 더욱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는 충실한 아들 제사장으로 이 생이 다하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예배하고 성도 섬기는 삶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 죄인들을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보내셔야 마땅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까지 바치시고 영원한 천국 구원을 이루어 주시어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아들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옛사람의 성품은 너무나 큰 죄의 짐이 되어 우리로 천국 제사장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더욱 이 죄에 대해 죽어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에 대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늘 넘치게 해주시고 그 구원의 목적인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과 교제하는 삶에 우리의 열망을 두며 더욱 천국 소망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23장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